레위기 42번 메시지 문능병자를 정결케 함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일, 즉 문능병자를 정결케 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어떠함이 생생하게 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묘사는 우리를 완전히 드러내고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가를 계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만유를 포함한 구원의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분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피와 그 영과 우리가 정결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한 양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정결케함과 이 구원을 알아야 하고 완전히 그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데려감.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것은 부정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감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실상 부정한 사람들, 즉 죄인들을 주님께 데려갑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진찰하기 위하여 진 밖으로 나간.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진찰하기 위하여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 예수님이 그분의 본래의 장소를 떠나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격리되고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접촉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문둥병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치료받은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구해야 함. 레위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는 정결케 된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구해야 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문둥병의 죄를 앓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안에서의 생명으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결정과 더러움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문둥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측면에서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의 동역도 요구됩니다. 문둥병자이며 죄인인 우리는 정결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여전히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받는 것과 정결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결케 되는 과정, 즉 절차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정한 산새 두 마리와 함께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정결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 두 마리의 새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새의 생명, 즉 땅 위에 공중에서 날 수 있는 생명으로 예표됩니다. 새. 새는 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의 새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에 속하며 땅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산세. 산세는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생명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정한세. 여기서의 정한세는 유일하게 정결하시고 어떤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반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부정하나 그분의 모든 것은 정합니다. 우리는 부정하나 그분은 정하십니다. 두 마리 새. 두 마리 새는 한 면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없이 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의 약함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셨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새로서 예표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명의 능력과 힘과 에너지로서 우리의 약함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며 부활 안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또한 신성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새로 예표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리 새는 그리스도의 두 방면,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백향목과 함께. 백향목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하고 높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식물은 종종 주님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특별히 나무는 주님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백향목은 주님의 높은 인성을 예표합니다. 우슬초와 함께.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솔로몬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슬초는 가장 작은 식물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 하반절에서의 우슬초는 주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사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자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한면으로 백향목으로 예표되신 주님은 가장 높으신 인성을 지니셨고 다른 한면으로 우슬초로 예표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유용한 분이 되시기 위해 기꺼이 낮추시고자 하셨습니다. 홍색실과 함께. 홍색, 즉 진한 빨강색은 예표론에서 볼 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홍색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왕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홍색실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또한 왕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못 박히셨으며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습니다. 구주는 싸움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고 못 박히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새 하나는 살아있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음. 5절은 제사장은 또 명하되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신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질그릇은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며 살아있는 물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그 영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 새 한 마리는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영원하신 그 영이 담겨있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죽임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예표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분을 채우고 있던 살아있는 물, 즉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영이 그분 안에 계셨고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바울의 말이 없다면 우리는 레위기 14장 5절의 예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표에서는 많은 세목이 아주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그릇과 살아있는 물과 죽임당한 한 마리 새를 봅니다. 이 예표를 히브리서 9장 14절과 함께 둘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셨으나 그분 안에는 영원하신 그 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분을 채웠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함.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것은 주님의 완전한 구속의 객관적으로는 위치적인 면에서 사람을 정결케 했을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고귀하고 높고 낮추신 인성 안에서의 주님의 고난을 체험케 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을 체험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표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의 네 가지, 즉 다른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죽임당한 새의 피를 찍었습니다. 나는 이 네 가지가 함께 묶여 있다고 믿으며 홍색실이 다른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묶어 그것들을 한 다발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이 다발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일곱 번 뿌려지게 될 피인 죽임당한 새의 피가 찍혔습니다. 주님의 구속과 그분의 고귀하고 높고 낮추신 인성과 부활과 승천과 영원하게 되신 모두가 이 예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백향목이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높은 인성을 예표하고 우슬초가 그분의 낮추신 인성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죽임당한 새는 그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은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그분의 부활은 또 다른 새, 즉 산새로 상징됩니다. 이 두 새들은 두 방면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한면에서 죽임당한 새로 상징되신 그분은 죽임당하셨고 또 다른 면에서 산새로 상징되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사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산새가 공중에서 날고 비상하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의 직분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으로 낮추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수치당하셨고 그분의 왕의 직분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예표에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높이시고 낮추신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산새를 들에 놓아줌.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것은 사신 그리스도가 정결케 된 죄인들로 하여금 죽고 부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승천도 체험케 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며 우리는 다만 그것들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죽임당한 새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산세 안에서 우리는 승천 안으로 비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곳에는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이 예표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신학이며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성경적인 신학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문등병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이 신학이 우리의 문등병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하나님이실 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며 우리는 문등병자일 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학은 우리의 문등병과 관련이 있으며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표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과 그분의 부활 안에서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함께 공중으로 비상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문등병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음.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것은 한 면에서 정결함을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해야 하며 또 다른 면에서 그는 그의 옛 생활과 천연적인 생명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끊어버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털. 정결함 받은 문등병자는 그의 모든 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머리털은 사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자신을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털로 예표됩니다. 수염. 또 밀어야 했던 수염은 사람의 존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수염으로 예표된 사람의 존귀의 문제입니다. 눈썹. 사람 얼굴의 아름다움은 주로 눈썹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눈썹은 사람의 미덕과 장점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천연적인 출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람의 천연적인 장점이며 강점입니다. 몸의 모든 털. 몸의 모든 털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 위에 털을 가지고 있으며 이 털은 반드시 밀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로 씻음.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사람의 전 존재를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물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은 자아의 모든 존귀와 미덕과 장점들과 힘과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정결케 될 것입니다. 문둥병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문둥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는 깊은 물 안으로 씻겨지고 장사되고 끝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정결케 될 것입니다. 정결케 된 문둥병자는 자기 장막 밖에 7일 동안 거함.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이것은 정결케 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형제들과의 교통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하며 더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문둥병자는 그의 모든 털을 밀고 자신을 물로 씻은 후라도 여전히 기다려야 하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더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서 온 우리의 죄, 우리의 문둥병, 우리의 배역은 하나님과의 심각한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느슨하고 가볍게 혹은 부주의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케 된 문둥병자는 그의 모든 털을 밀되 그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로 씻음. 레위기 14장 9절은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고 말합니다. 7일 동안 주의하고 기다린 후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온몸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정결케 된 죄인은 그의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매일의 행함의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결케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된 자아를 그러한 엄중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완전히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결케 될 것입니다.